KBS 오디오북 최고의 클립 기사님, KBS 오디오북으로 가주세요. 나의 두려움을 여기 두고 간다. 하정지음, 성우 이자영 읽음. 공동체에는 사랑스러운 장소가 많다. 가장 좋아하는 곳을 고르라면 두 곳을 놓고 우열을 가릴 수 없는데 첫 번째는 꽃밭이다. 말 그대로 꽃이 피어있는 밭인데 관상용이 아니라 판매용으로 꽃을 재배한다. 재밌게도 우리가 수확해 납품하는 방식이 아니라 꽃이 필요한 사람이 직접 따간다. 노지에 잔뜩 핀 꽃을 꽃가위를 들고 와서 사고 싶은 만큼 잘라가며 값을 치르는 시스템.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꽃을 파는 밭. 가게가 아니라 밭이 있다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방금까지 흙에 뿌리를 박고 물을 빨고 볕을 향해 빳빳이 고개를 치켜들고 있던 꽃을 필요할 때 직접 수확해 갈 수 있다니. 꽃밭만큼이나 내 마음이 자주 찾는 곳은 빨래 건조터다. 텅 빈 공간에 나무 기둥이 열과 종을 이루며 세워져 있고 위로는 세모 지붕이 단출하게 얹혀 있다. 기둥 사이로 이어진 빨랫줄에는 아기 양말부터 침대복까지 150여 명이 입고 덮는 다양한 크기와 종류의 천이 빼곡하게 드리워 있다. 사방이 뚫린 곳이라 바람이 불면 빨랫대가 동시에 한 방향으로 들썩이고 출렁이는 장관을 볼 수 있다. 그 결에 퍼져나오는 세제향기는 또 얼마나 청량한지 내가 다 깨끗해지는 기분이 든다. 가정마다 건조기나 스타일러를 갖추는 시대라지만 아직 햇살 건조의 맛을 아는 세대가 있는 덕에 보존된 멋진 공간이다. 나의 살림에도 빨래를 내걸 수 있는 어엿한 마당이 생기는 날이 있을까? 손바닥만큼이라도 좋을 텐데. 막상 그때가 왔는데 대기오염이 지금보다 심하면 어떡하지? 햇살 건조는커녕 전면 실내인간으로 살아야 하는 시대라면? 그것은 그때의 문제고 지금은 누구 것인지 알 수 없는 셔츠와 치마들 사이에 내 빨래를 넣는다. 패턴도 디자인도 묘하게 다른 내 옷이 이곳의 옷들과 함께 하나의 햇살 아래 보송보송 말라가는 모습을 바라본다. 내게 주어진 시대, 내가 찾아온 공간, 내 몫의 세상을 이렇게 움켜쥔다. 행복을 모르는 행복. 아직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덴마크 하늘에 대한 신비로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다. 잔디 언덕에 누워있다가 문득 발견한 현상인데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봐도 아직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 듯 특별한 언급이 없었다. 몇 번을 더 두고 보다가 드디어 확신에 찼을 때 우리 중 가장 경륜 있는 밭오빠 머렉에게 공유하기로 했다. 하늘이 파래 보이는 것도 맞고 덴마크 구름이 낮은 것도 맞다. 밭을 기다가 문득 고개를 들면 구름이 내 머리 꼭지까지 닿아 있었다. 어쩌다 한 번 그런 게 아니라 늘 그랬다. 우리는 마치 압도적인 부피의 구름과 땅 사이, 그 얇디얇은 층에 존재하는 세상에서 꼬물꼬물 살아가는 생명체들 같았다. 구름만 특별한 게 아니다. 눈에 들어오는 색깔, 손에 닿는 질감도 그렇다. 씨앗이 잠든 고요한 밭부터 수확을 앞둔 살진 밭까지 이곳에서 만난 것들의 색깔과 질감은 완전히 새롭다. 나는 연초록 아티초크 앞에서 마음이 설렌다. 청보라 양배추에 혼을 빼앗긴다. 200색이 넘는 색연필을 쓰고 여러 물감을 섞어 색을 만들어내며 누구보다 예민하게 색을 다룬다고 생각했는데 작물을 보고 만지고 돌보며 마주하는 색은 천지 차이다.
머렉, 그거 알아?
무엇을?
여기 덴마크 하늘 말이야. 구름이 아주 낮게 깔려. 다른 나라 구름과는 달라. 정말 낮아.
그래? 그런가? 그렇게 느낀 적은 없는데. 아, 그보다 썸머. 하늘이 왜 파란색으로 보이는 줄 알아? 그건 말이야.
머렉은 전혀 놀라지 않았고 하늘이 사실 파란색이 아닌데 파란색으로 보이는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잡초를 뽑을 때는 증세가 한층 심해진다. 스바놀룸에서 나는 잡초 뽑기를 좋아하는 유일한 사람이다. 동료들은 쪼그리거나 허리를 굽혀 잡초를 뽑지만 나는 무릎을 꿇고 기어가기를 좋아한다. 왼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손으로 잡초를 뽑는다. 나비에 홀린 고양이가 수염을 앞세우듯 잡초에 초점을 맞추고 조리개를 팽팽하게 조이며 나아간다. 잡초를 발견하면 우선 가볍게 당겨본다. 뽑히지 않으려고 온 뿌리를 이용해 땅을 움켜쥐는 힘이 느껴진다. 밭생활 2주차가 되면 잡초가 어느 정도로 깊은지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지 손의 느낌만으로도 알게 된다. 상대의 스케일에 맞춰 적당한 힘을 가하면 뿌리가 우두둑 뜯겨 나오는 과정이 손에 고스란히 전해진다. 두꺼운 뿌리, 실뿌리 하나하나까지 모두 아, 짜릿해. 이런 색감과 질감, 감동과 발견의 순간을 바치주는 보상이라 여겼다. 스바놀룸에서 머문 두 달 동안 밭은 단 한 번도 나를 배신하지 않았다. 사람의 가장 좋은 점도 밭에서 발견했다. 우리 그룹 사람들은 좋은 대화 상대였다. 엉뚱한 말을 해도 무시하지 않고 심오한 주제를 꺼내도 피하지 않았다. 이단은 웃기고 크리스티는 순수하고 엘리자벳은 시크하고 세라는 사력 있고 이바나는 다정하고 머렉은 카리스마 있었다. 이들과 함께 있는 밭은 이야기의 장이었고 밭일의 정수는 묻고 답하기에 있었다. 특히 세라는 선문답 짝꿍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식.
써머, 너희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죽니?
응? 이토록 뜬금없는 세라가 참말 좋다. 나는 덥석 문다.
세라, 내가 정말 이 질문만은 식상해서 하고 싶지 않은데.
행복 어쩌고 그런 건 물어보려는 거지?
역시.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년 전부터 외국 사람들이 우리 얼굴만 보면 던지는 질문이야. 물론 우리는 무척 이상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무슨 뜻이지?
사망 원인 같은 거 있잖아, 통계적으로.
너희 나라가 행복으로 유명해진 걸 어쩌겠어. 너도 덴마크가 행복한 나라라고 생각해?
아니, 내가 아는 한 누구도 아, 행복해 하면서 살지 않아. 순간순간 기쁘기도 절망하기도 하는 거지. 행복감에 수치나 등수를 매기는 것도 이상하지 않니? 행복을 달성해야 하는 목표나 시험처럼 여기는 것 같잖아.
세라의 대답은 막힘이 없었다.
암이나 사고가 아니라면 자살?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도 우울증을 앓는 비율이 높은 편이고 자살자도 물론 있어. 하지만 사망 원인에서 순위가 높지는 않거든.
살기 힘들어서? 파산하거나 취업에 실패하거나 생활고로 일가족이 자살하는 뉴스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어. 특히 청소년층, 노인층 자살률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알고 있어. 그럼 너희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죽지?
글쎄? 늙어서?
스스로 끝내는 생과 몸이 허하는 만큼 살다가 자연스럽게 소멸하는 생. 나는 두세 개의 차이가 궁금했다. 그럼 너는 언제 행복하다고 느끼니?
다른 나라 이야기를 들을 때 우리나라의 여건이 비교적 낫다고 느껴. 지금처럼.
그는 행복지수에 대해 처음 들었을 때 친구들끼리 도대체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불행하길래 우리나라 정도가 1등을 차지해버린 거냐라고 했단다. 행복도 불행도 비교해서 오는 것. 행복의 요건이 보편적으로 충족된 삶을 살면 행복을 의식할 필요가 없다. 세계는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행복에 1등 행복의 영예를 씌워주었다. 바로 그 지점이었다.
그것 봐! 네가 덴마크 사람이라서 덴마크 구름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을 자각하지 못하는 거야! 늘 그래왔으니까!
곁에 있던 머렉이 나섰다.
나는 체코 사람인데?
이다도 거들었다.
나도 여기저기서 여행을 안 다녀본 게 아닌데?
아, 사방이 막혔다. 더 내세울 논리가 없다. 이쯤에서 깔끔히 물러나는 법도 배워야 하지만 나는 오늘도 이 책을 대나무 숲 삼아 덴마크 하늘 사진을 증거로 제시하며 홀로 외칠 뿐이다.
덴마크는 구름이 낮게 깔린다!
KBS 오디오북. 잠깐만요.
KBS 오디오북.
응? 야, 너 뭐여? 내 차례여! 응? 야, 뭐 하는 겨? 응?
하정과 썸머의 행방불명. 왔다! 점심시간. 접시를 들고 급식줄에 서 있다가 식당 구석의 우편함 쪽에서 낯익은 갈색 상자를 발견한 나는 그대로 상자에게 직진했다. 빨간색 제비 그래픽이 그려진 상자를 옆구리에 끼고 식당 앞 잔디밭으로 나왔다. 그곳에는 6인용 나무 테이블이 대여섯 개 놓여 있는데 햇살이 잘 들어 가장 먼저 차는 자리다. 나는 빌딩 그룹의 요시가 앉아있는 테이블에 끼어들었다.
아, 왔구나.
상자의 정체를 알아챈 요시가 말했다.
이제 네가 빌려준 돈 갚을 수 있어.
천천히 갚아도 돼.
한국에서도 택배 상자란 봄바람 같은 존재인데 말리 타양에서 받았으니 밥이 문제랴. 당장 뜯으려고 테이프의 끄트머리를 찾아 더듬는데 얼마나 꼼꼼히 붙였는지 또 나는 얼마나 흥분했는지 도무지 찾을 수가 없었다. 옆 테이블의 아저씨가 셔츠의 윗주머니에서 문자 그대로 주머니 칼을 꺼내어 건넸다.
탁!
덴마크어로 감사 인사를 하고 상자를 쓱 그어 단박에 뚜껑을 열어젖혔다. 여권 지갑이 나타났고 그 안에는 새 신용카드와 체크카드가 들어있었다. 스바놀름에 들어오려고 했던 날 코펜하겐의 기차역에서 잃어버린 것들이었다. 감격에 젖어 지갑을 꺼내들자 다른 테이블에 앉아있던 사람들까지 모두 나를 향해 같은 웃음을 보내주었다. 그렇다. 이 지갑에는 모두가 아는 사연이 있다. 공동체로 오는 여정이 왜 고생길이었는지, 왜 요시가 돈을 빌려주었는지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약속보다 하루 늦게 스바놀름에 들어온 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같은 질문을 들었다.
오, 네가 그 썸머구나. 모든 것을 다 잃었다는. 괜찮은 거니?
스반홀름에는 150명쯤 되는 스반홀름어와 10명 안팎의 게스트가 산다. 인원 비례에서도 유추할 수 있듯 게스트, 봉사자의 노동력으로 운영되던 캠프일에 비하면 이곳에서 우리의 존재감은 미미하다. 우리는 단순하고 만만한 일을 하루에 6시간 하고 나머지 시간은 공동체와 별개로 움직여도 된다. 수많은 게스트가 각각 다른 일정으로 바람처럼 오가기 때문에 누가 새로 왔고 누가 떠나는지 스반홀름어들은 관심을 두지 않는다. 오면 오는가 보다, 가면 가는가 보다 한다. 하지만 예외가 있다. 나처럼 모든 것을 잃었다는 소문이 돌아버린 위기의 게스트라면 아무리 시크한 스반홀름어라 해도 저 멀리서부터 다가와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먼저 말을 건네는 것이다. 나는 스스로를 스캔했다. 남부럽지 않게 이룩한 것도 없지만 모든 것을 잃었다기에도 무리가 있다. 실제로 썸머가 잃은 것이란 이 정도다. 새 여권, 10년짜리 복수 여권, 여권 사진, 여권 지갑, 신용카드 1종, 체크카드 2종, 한국 운전면허증, 한국 현금 약관, 덴마크 통신사 심카드와 데이터, 덴마크 1일 교통권, 코펜하겐에서 스파놀름까지 가는 기차표. 출국 하루 전 여권 지갑을 구매해 여권과 신용카드 등 중요한 모든 것을 넣었다. 만일 여권을 잃어버리면 쓰려던 사진을 여권과 함께 보관하는 것이 나라는 사람을 딱 말해주는 포인트. 코펜하겐의 출근 시간대 기차역에서 차표를, 편의점에서 심카드와 인터넷 데이터 상품권을 구매했다. 게스트 숙소의 와이파이가 너무 느리고 밭이나 시내에서 공공 와이파이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정화의 조언에 3기가 데이터까지 미리 챙긴 것이다. 자신의 준비력에 감탄하며 두툼해진 지갑을 숄더백에 쏙 넣고 플랫폼으로 유유자적 걸어 내려갔다. 플랫폼의 당도에 기차표를 꺼내려고 숄더백 안을 더듬거리는데 순간 온몸에 피가 차게 식는 것이 느껴졌다. 없었다. 동네에서 지갑 없이 마을버스를 탔다 해도 순간 아득해지고 하루의 스텝이 꼬이는데 처음 와본 나라에서 귀중품이 전부 든 지갑이라니, 그것도 일정 첫날에.